지족자 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한 줄 아는 사람만 즐길 수 있다. 생을 즐길 수 있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대학의 제 방에 바로 제 의자 바로 뒤 벽 위에는 항상 지족 가락 이 네 글자를 초서로 쓴 6자 길이의 액자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 지족 가락 요 말 밑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을 따라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드리죠. 얼마죠? 저는 성경의 모든 책이 귀한 책이고 좋은 말씀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그 까닭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죽음을 죽으시기 얼마 전에 형무소에서 써보내신 편지입니다. 고약한 나쁜 사람도 죽음을 앞둔 때만은 그 고약함이 많이 없어지고 꼭 순수한 마음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자이신 사도 바울과 같은 분께서 유언처럼 하시는 이 마지막 이런 편지는 더욱더 경건함과 품과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주후 50년부터 53년까지의 일인데 그 중간에 낀 51년의 세운 전도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조직한 신앙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구라파에서 교회가 생긴 처음 일입니다. 그래서 구라파 쪽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신약에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봐서 신약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순수함을 가진 신실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시면서 텐트를 양가죽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 따라다니는 같이 전도하는 손아래 사람까지 먹이고 입혀주시면서 사신 분이신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새로 전도해서 교회를 조직했지만 꼭 이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 이따금 바울 사도에게 돈이나 쓰신 물건들을 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보답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도 로마 형무소 안에 계실 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가 모은 돈과 물건을 보내주셔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유명한 바울 신학자로 거두라고 불리기도 하는 람세이는 이 빌립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분의 고향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교회가 51년에 생긴 후 처음 6년 동안은 바로 이 누가가 교역자로 교인들을 가르친 교회라고 바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당시에 바울의 사정을 우리로 짐작케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다. 12절에 내가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하는 말씀, 이어서 배고픔과 궁핍에도 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걸 보아서 바울은 이때 로마 황제의 왕궁을 지키는 유명한 로마 대군의 가장 용맹스럽다고 하는 그 친위대의 영창에 있을 뿐만 아니고 그때 물질적인 삶도 퍽 어려우셨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선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12절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우연히 테레비를 틀어보니까 우리 국산 영화인데 무슨 무술영화인 중국 걸 흉내낸 것을 합대다. 뭐 그래도 칼로 뭘 하는데 뭐 다리 두 쪽이 난다는 비법이 있다든가. 우리들이 무술영화나 그런 소설 같은 데 보면 어떤 유명한 검객, 무술의 사범에게는 보통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어도 모르고 할 수가 없는 비법이 있다고 그러죠. 그 비술 비법을 배운 자는 무적이죠. 그 사람한테 당할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 없고 누구도 어디 가서든지 다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따금 전에 태권도를 좀 배워서 비법을 하나 배우면 버스 수채가지고 뜯는다 한 대씩을 때렸으면 얼마나 심통하고 너 속구려 날까 하는 생각인데 안 돼, 안 돼서 잘못하면 얻어 터질 것 같아서 안 배웠습니다만 이따금 우리가 무술영화 같은 그 비법을 배운 사람 만사형통이죠. 누구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경우도 겁이 없을 수 있지요. 무술의 비법이 있듯 인생에도 비법이 있단 말입니다. 무술의 비술이 있고 비결이 있듯 참으로 인생에도 비술 비결이 있다. 나는 그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술의 그 비법을 배운 사람이 그 무술 세계에서 달인이요 명인인 것처럼 인생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인생의 달인이요 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바울은 11절에서 자족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이 번역 원어 히라보로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 신약성경 중에 꼭 한 번 여기에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이라는 말과 알케오 충분하다, 만족하다 하는 말과를 합쳐서 된 말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자족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를, 즉 인생의 비결을 배운, 터득한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사형을 받을 그런 때에, 형무소 안에 있고 굶주리던 때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그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무술의 비법을 배운 사람은 나는 어디든지, 영화 보니까 그럽디다. 저 가는데 막 둘러쌌는데 꼼짝도 안 해. 떨지도 안 해. 뒤에서 딱 오니까 탁 보니까 그 사람이 꽥하고 죽읍디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옆에서도 와도 막 앞에서도 오고. 이 인생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형무소 안에서도 사형이 언도된 때에도 굶주린 때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하고 대담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비법을 가진 사람만 단 일의 생을 비로소 진짜로 즐길 수 있다고, 가락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유대민족들의 오랜 세월의 고난의 역정 중에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집대성해 놓은 삶에 대한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 모여져 있는 그 탈무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강자란, 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운명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다 묶어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데,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의 사는 일에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역사에서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을 배우되 특별히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강자가 누구냐 하면 남을 이긴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이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이기는 중에도 욕망을 이긴 사람이. 부자, 참된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자기 운명을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상황을 한국민족이라고 하는, 내가 남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 여자라고 하는,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내가 사병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진 어떤 신분이나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그것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부자가, 이 현인 강자 부자를 합쳐놓은 사람을 저는 오늘 제목에 지족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을 즐기는 일이 자연히, 애쓰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온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의 본질에서 보면 이런 사람만 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이런 데 이르지 못한 나 같은 것은 쌀값만 올려놓는 거지 이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곧잘 나는 가지고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에 정착하기 턱 쉽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유,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소유에서 자기의 존재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삶에 빠지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I have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I own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I have, therefore I am. 유명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흉내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들이 그런 말을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나는 뭘 가지고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삶에 정착하기가 퍽 쉽다는 말입니다. 이 흔히 대부분의 사람이 빠지는 이 생의 형태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삶을 이런 삶의 형태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족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런 삶을 포기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인데 한 장 앞으로 가서 3장 4절 이하를 제가 읽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진 것들, 이스라엘인들 중에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 중에 가장 귀족 가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내가 율법학자요, 내가 뭐요, 가진 것을 많이 들먹거리면서 고로 나는 정말로 살만하고 훌륭하다고 자기를 시위하고 과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들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소유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 삶의 의미, 행복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옛 것으로 여기기를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아까 여기에는 아주 우리 보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들어서 청각적으로도 좋게 배설물로 이렇게 했지만 옛 번역엔 똥이라고 번역했었습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울은 변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가진 것들 소유 해부스 그것들과 자기 자체, 자기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소유들은 소중한 것들이지만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참된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 자랑스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소유들 대포기를 하자 그는 탈못이 말하는 진정한 현이 되고 진정한 강한 자가 되고 진정한 부자가 되어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 가락이 그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지족의 시간 내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지족을 추구하지를 아니하고 소유 돈들, 권력들, 무엇들, 지위, 명예들을 가지려고 너무도 분주하게 미친 듯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바빴을 뿐입니다. 살고 있지만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을 뿐입니다.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요새 피서철이 이제 거의 다 끝나지만 피서 바캉스 해서 와와 몰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서 어제까지 저 부곡 뭐 온천지대에서 교수 연수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뭐 우리 교수들까지 뭐 부곡 하와이란 데를 뭐 간다고 야단합니다. 저희 숙소는 부곡 관광호텔인데 저는 거기에서만 3일 동안 있었는데 뭐 거기를 교수들 갔다 오고 그러던데 거기 왜 안 가요? 거기 내가 무텔에 가? 방에서 얘기하고 책 읽고 그러다가 왔는데 거기도 바글바글 합니다. 요새 피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는요 요즘 요 피서 간다는 사람들이 진짜 피서하는가? 더위를 피해가는 것, 추서다 저건, 더위를 쫓아간다 저건, 더위를 쫓아가는 것이다. 알세, 아 피서 간다고 피서지에 가는 사람이 승용차는 어쩌자고 그렇게 미친 듯 몰아서 논두렁에 빠져, 그치? 아? 시원한 거 서서히 좀 가지. 아니, 더위하고는 무슨 원수가 됐다고 그저 홀라당 벗고 하루 반나절에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저녁때부터는 두려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야 하면 이게 피서 간 사람이요? 아니 파도가 세다고 수상 경찰들이 메가폰 들고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파도하고 무슨 웬수졌다고 들어가가지고 빠져죽을 세. 나 피서지에 가서 피서하는 사람 못 봤어요. 피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서라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피서라는 것과 싸우고 있다고요. 인생을 사는 자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기는 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사는 자 많으나 인생을 즐기는 자 없어요. 인생과 싸움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잘못되어서 세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전쟁터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잘못되어서 인생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요 죄입니다. 신라곤한 인간들의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경쟁하고 왜 싸우는 겁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이 못된 자아라고 하는 그 먹구름 같은 것이 타자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월성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우월성은, 인격의 우월성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영혼의 우월성, 인격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만 인생을 산다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우월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등함도 없고 교만함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오르려는 것, 곧 교만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자기가 현재는 낮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열등의식과 하나님의 겉과 속일 뿐입니다. 진정한 우월, 진정한 영혼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은 교만에서 해방이 되고 열등의식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참 우월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를 않아요. 위를 보고 남의 100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기가 죽지 않아요. 아래를 보고 남의 단칸 시방을 보고 우쭐댐이 없어요. 모텔 위를 보고 기가 죽고 아래를 보고 20평의 삶에서 버텨. 진정한 영혼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 위를 보고 기가 죽거나 아래를 보고 버티는 일이 없어요. 그런 진정한 영혼의 우월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비로소 배부름이 있고 진정한 목마르지 않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로 자족하기 때문이에요. 현재로 그는 자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언젠가도 말. 과거는 지나가서 없어요. 현재는 오지 않아서 없어요.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현재가 언젠가도 말씀, 한 시간은 현재라고 그래요. 1분이요? 1초도 1000분의 1로도 나눌 수 있어요. 현재가 어떻게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행동으로 있어요. 행동으로. 내가 지금 손을 과거에 흔들었어? 앞으로 흔들 것이요? 지금 흔들고 있지. 현재는 행동으로 있어요. 삶은 진짜로 현재의 행동으로 있어요.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생은 있죠. 열등의식과 교만한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에 석장을 못해서 이긴 만든 건데 지난주일에 붙였던 거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붙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요한복음 6장 그걸 본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하셨죠? 저는 이 요한복음 6장 35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표현 단어만 틀렸지 한 사상 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페리우지오스 주님의 그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 속에 거하시게 카톨릭해요 손님으로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이 비결, 이 참뜻을 깨달은 자이고 고상한 목적을 확인한 자이므로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주림이 없고 배부름이, 기쁨이, 만족이, 평안함이,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피곤하도록 인생의 거친 사막을 방황하는 일이 끝납니다. 방황이 끝나요. 쉼을 얻어요. 삶의 참뜻을 찾기 위한 고달픈 여행도 이제 끝이 납니다. 하늘과 땅이 밝고 맑아집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로 그는 부페에 가서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처럼 포만감에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자족을 통해서 얻는 평안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의 본문의 4장 10절이지만 4장 4절에 보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바울의 이 기쁨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이러한 삶을 체험한 자의 권고인 것입니다. 남보다 돈 몇천만 원 더 갖고 아파트 몇 평 더 넓고 지위 몇 계급 더 높아지려는 이 갈증난 경쟁과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보기를 하는 이 피곤한 삶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변치 않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이 가득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평화와 기쁨을 얻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이고 진정한 학자인 것이고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부자와 빈 가난한 자와 같이 된 자입니다. 이 자족자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같습니다. 그 눈에는 이러한 사람은 박사와 총장이 가지지 못한 깨달음을 가진 지혜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순경을 하늘처럼 높이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왕과 대통령을 티끌처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고 동시에 흙에서 온 가련하고 하찮은 한 몸지기 때문입니다. 편히 쉬겠다. 내게 오는 자를 육체가 편히 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의 육체가 놀고 먹고 출세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도토리 키재보기에 이 갈증난 번뇌에서 해방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 어릴 때는 지금부터 한 50년쯤 전 우리나라 참 가난했고 제가 살던 시골은 더 가난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우리들이 똥짱구라고 별명을 지었던 차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네 집은 퍽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집에서 배불리 못 먹으니까 그저 영양분 없는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옛날 많이 배가 이렇게 있는 똥짱구 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항상 이렇게 큽니다. 그게 똥짱구고 그놈 이름이 차돌이에요. 진짜 차돌인데 얘네 어머니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있으면 그 집에 항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해 주어가지고 떡이라든지 뭐라든지 얻어가지고 며칠 후에 가족이 먹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놈은 잔치가 있다 하면 무슨 잔치만 아니고 장례식이 있더라도 그놈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놈은 항상 제 엄마 따라서 가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데 떡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도 갑니다. 부모님들 가시고 그러니까 가보기만 하면 이 똥짱구 차들이 놈은 항상 울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배가 터지게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막 터지게 먹고 양손에 떡을 쥐었는데도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육체의 배는 터지게 배불렀지만 그 정신은 지금 다른 놈이 먹는 것 보면 저거 빼앗긴 것거든. 저것까지 내가 다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다른 놈이 먹는 것만 못 보는 거예요. 제 실제 배는 터지도록 불러왔지만 그 마음은 지금 배부름이 없습니다. 다른 놈이 먹는 것 보면 막 죽고 미웠고 막 이래서 그 놈은 두 손에 떡을 주고 더 먹을 수도 없이 지금 찼으니까 먹긴 않으면서도 징징 울어요. 나만 먹, 내가 먹어도 없고 다른 놈이 먹어도 맨 울어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즉, 정주영 씨의 모습이에요. 현대. 그 많은 회사를 가지고도 지금 만족함이 없어. 이게 삼성인의 모습이에요. 이병칠 씨의 모습이에요. 다 가지고도 다지 가지고도 지금 다른 놈이 뭐 했다면 울음이 나는 게 저 새끼가 미원을 해. 저 새끼가 무슨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를 해. 자족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만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된 신뢰만이 욕망을 극복해 하고 불안해서 해탈게 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할 것은 참된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신앙은 인간의 의도와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다 투신해서 우리의 최후의 순간까지 참으로 진지하게 삶에 투쟁하는 이런 삶이 신앙입니다. 자족함이 쉽게 오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자족자가 되도록 그래서 반대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시여 방황하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배불리 먹고 두 손에 쥐고도 만족함을 모르고 울고 있는 우리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일체의 비결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는 어느 경우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